하나님,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며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없다 하며 창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부인하며 그들 스스로 또한 그들만을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신지 다시금 기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드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다시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2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한나와 또한 한나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잠시 보았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한나의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과 또한 엘리의 두 자녀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읽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2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이 엘리의 두 자녀들, 그 아들들과 또한 이 사무엘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대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과 18절 중 사이에 있는 12절부터 17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있고 또한 부정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13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얼마나 멸시하고 또한 드려지는 그 동물들을 또한 번제되는 동물들을 그들이 취하게 됩니다. 소위 뺏어버립니다. 탈취합니다. 왜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재물들을 가지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서 또한 재산을 쌓아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샌드위치처럼 또 설명을 하는데요.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와 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샌드위치처럼 위아래로 그렇게 설명하고 중간에는 또 누구를 얘기합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22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합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제사를 섬기면서 그렇게 자라났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졌고 또한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아버지의 말씀까지도 듣지 않는 그러한 범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은 처음부터 한나의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구별되었고 그의 삶은 늘 이렇게 달랐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섬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는 또한 엘리의 아들들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악행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6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보면서 생각하고 또한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늘 인간들이 죄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저희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뛰어나거나 사무엘의 그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케어하며 그와 함께 하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오로지 자기 뜻대로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뿐이 아들들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이면서 제사장에서도 불과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간섭과 개입과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다면 인간은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죄뿐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27절부터 보게 되면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를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애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레위 족속이었던 엘리와 엘리 자손인 두 아들에게 주어진 그 제사장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탈취하시겠다,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니하미더라. 왕이 이에 요아디아의 아들 분야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 가족에서 그 엘리와 그 자손들에게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냐면 31절부터 보세요. 보라 내가 내 탈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4장을 가게 되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젊어서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저주하여서 이 엘리의 그리고 두 아들들의 자녀들은 다 젊어서 죽었습니다. 젊어서 죽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이 축복이고 또한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이 축복이고 젊어서 죽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과 행신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늘 죄로 말미암아 살았는가?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혹시 재물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누구를 읽는다고요? 나를 읽고 우리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또한 우리가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결과를 못 보고 또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나타나셔서 저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6절도 보세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 하나님의 재물을 탈취하여서 재물을 쌓고 그 모든 것을 하여서 그들이 부자가 되고 재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뺏어버리시고 또한 없게 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셔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 먹는 거 그 중에 우리가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또한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부모님들이 잘 되고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을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더욱더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무서워서 아직도 저도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헌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요만큼이면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 주머니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처음엔 조금이었지만 계속해서 많아졌고 또한 그 돈이 너무 많아져서 집도 사고 모든 것도 했지만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에게 암이 생기고 또한 자녀들 또한 정말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또한 그래 교회의 돈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은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지 라고 하면서 저는 한 푼이라도 더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저희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목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LA에 계실 때에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의 그 본당을 레노베이션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자재물들을 사세요. 그러면 제가 다 이 프리로 제 노동을 레이버를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그 목사님과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해서 저희 아버님이 그 모든 레이버를 다 하셔서 돈을 받아갔다고 하시고 그 돈을 누가 챙긴 겁니까? 예, 두 분이 챙겨갔습니다. 두 분이 챙겨간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이 하나의 이젠뿐인데 예,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챙겨서 어떠한 일까지 일어났냐면 예, 그 분들이 집을 다섯 채나 샀다고 합니다. 교회의 돈을 계속 빼서. 근데 두 분의 사이가 나빠져서 그거를 교회에 폭로하게 되고 쫓겨나고 또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지켜만 보시고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쓸 수 있게 만드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35절 다시 읽을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서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랍니다. 이 2장에서 가장 중심된 내용이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또한 두 아들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셔서 이 사무엘을 제사장 삼으시고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삼으셔서 또한 이 죄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왕국, 인간의 왕국들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셔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또한 그 다윗도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이 모든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블레셋처럼 또한 애굽처럼 다른 이 바벨론처럼 인간의 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또한 떵떵거리고 살겠습니다라고 원하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싫어하셔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셔서 다윗이라는 왕을 주시면서 또한 그림자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야 말겠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제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많이 읽었지만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과정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우리는 그러한 죄인이며 죄로 말미암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무엘같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너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예배를 멸시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이 다르기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무엘만 사랑해서 모세만 사랑해서 아브라함만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총과 사랑을 나눠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하나님 정말 왜 나는 이것뿐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것뿐만 아니라 과정 속에도 있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그가 지금 감옥에 있고 온갖 고통을 당해도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뭡니까? 기뻐하랍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세상을 보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감사하시면 이 주일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도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산제사와 같이 예배드리고 이 예배가 그러면 왜 주일날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듯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셨지만 우리는 나는 다시금 실패했고 세상 속에 살았고 또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에 빠졌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다른 곳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며 다시금 다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모였을 때 더욱더 감사하며 이 나눔과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같이 다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한 일주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 나갑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일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보며 우리의 자신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하시고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든지 순간적으로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멸시하며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날마다 붙들어주시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몸으로 느끼고 또한 감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